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문은 지역 안보 현안들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우선 바레인에서 열리는 걸프협력위원회 소속 6개국 장관급 회담에 참석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순방에 앞서 국제연합군은 ISIL과의 전투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벨기에와 지난해 프랑스 연쇄 테러에 따른 테러 대응 방안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도발 행위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다른 나라 업체들의 달러화 거래에 대해 이란의 미국 금융기관 접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가 우선 해제되겠지만 현행 제재 하에 이란이 미국 은행이나 투자기관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과 달러화 거래를 원하는 업체들은 유럽은행, 유럽연합은행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이 지금까지 핵합의 조항들은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은 업체들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국민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국가 신분증 번호, 주소, 생일 등이 담겨 있으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에 유출된 10개의 신분증 번호를 대조 분석한 결과 8건이 실제와 일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 자료가 진본임이 확인될 경우 이는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 유출 사건이 될 전망이며 터키 인구의 상당수가 신원 도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증시에 이어 오늘 세계 주식 시장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의 경우 프랑스는 1.9%, 독일 2.3%, 영국도 1.3%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도 일본이 2.4% 떨어진 것을 비롯해 한국은 0.8%, 홍콩도 1.6% 등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지수는 1.5%가 올랐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의 다우 산업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어제 0.7%씩 하락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듭되는 국제유가 하락과 일본 엔화 가치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오늘 미국산 원유는 어제보다 21센트 떨어진 배럴당 35달러 49센트에 거래됐으며 런던 시장의 국제 원유 가격도 26센트 하락한 37달러 4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10.46엔으로 1엔 이상 떨어지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세계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성장이 너무 오랜 기간 낮게 이뤄져 많은 나라들에서 그 효과가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사회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경제 도전 과제들로 저성장과 낮은 상품 가격, 또 각국 정부들에 의한 긴축 재정 가능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오늘 정부군 병사 16명이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들과 지난 이틀간의 전투 과정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투는 아제르바이잔 남부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양측은 밤사이 계속 폭격이 있었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지만 1994년 양측 간 전쟁이 끝난 뒤 지역 소수민족인 아르메니아 군의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4월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야 하는 시기죠. 이제 두꺼운 옷은 벗어버리고 야구 장갑을 껴야 하는 시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날씨 때문에 미국의 야구 팬들이 실망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고요. 또 때아닌 폭우로 야구 경기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야 할 야구 경기장이 눈과 폭우로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바로 어제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개막전이었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미국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리그를 말하죠. 그런데 이 개막전까지 취소됐습니다. 뉴욕 양키즈는 비 때문에, 또 클리블랜드는 눈 때문에 개막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 더위 때문에 양키즈 구장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 후에 이상기후로 경기가 취소되긴 처음인가 봅니다. 이 프로야구라면은요, 프로풋볼 또 프로농구 못지않게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운동경기고요. 매년 4월 초에 열리는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미국인들은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이상기후가 미국인들의 스포츠 문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야구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야구 팬들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영상 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4월 6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황해도는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영상 9도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23도 예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읽겠습니다. 날씨,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9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오후에 맑겠습니다. 5도에서 18도 분포. 개성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4도에서 18도 분포 예상합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습니다. 6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정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1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고요.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Everly Brothers의 Let It Be 들어보시죠. I bless the day I found you. I want to stay around you, and so I beg you. Take this heaven from one if you must cling to someone now and forever. Let it be me. Each time we meet, love, I find. I find complete love.
So never leave me lonely. Tell me you love me only, and that you'll always let it be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 있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가 폭로되면서 각국 정부가 불법 활동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음모라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자국 지도자의 부패 연루 의혹을 부인했고요.
네.
또 베트남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폭로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 파나마 최대 법률 회사에서 유출된 조세 회피 자료가 폭로됐고요. 또 여기에 각국 전 현직 지도자와 유명 은행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관련 불법 활동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네요.
네, 이번에 이 폭로된 자료에는 1,150만 건의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비밀 문서의 이 단일 폭로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앞으로 파장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문건이 나온 파나마에서는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검은 금융거래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네.
바렐라 대통령은 세계 어떤 정부나 수사기관이라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나마 검찰도요, 이번 폭로 사태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이미 여러 나라 정부가 이번 사태로 제기된 불법 활동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죠.
네, 미국 법무부는요, 이번에 폭로된 자료를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미국 금융체계와 관련된 해외에서의 부패 의혹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요, 이번 폭로 보도는 좋은 기사라면서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개인들에 대해 수사하고 불법 활동이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네.
이 밖에 호주와 스웨덴, 노르웨이 정부 등도 자국 금융기관 등의 역외 구조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폭로된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자료는 파나마의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작성한 문건 1,150만 건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문건들은 모색 폰세카가 외국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파나마는 물론이고 영국역 버진 아일랜드 등 이른바 이제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여계 지역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는 세계 21만 5천 개 기업과 1만 4천 명 개인이 관한 자료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네.
40년에 걸친 이 법률회사의 활동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폭로된 문건들이 조세 피난처에서의 여계 기업 설립과 관련된 거라고 했는데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런 기업을 세우는 거죠?
물론 이제 여계 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죠. 합법적인 경우도 있죠. 하지만 조세 피난처란 말 그대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나 파나마, 또 버뮤다, 케이먼 제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곳들은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세금을 현저히 낮추거나 면제해주고요. 또 단속하기도 어려워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자료가 어떻게 폭로된 건지 뭐 추가로 알려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직 누가 폭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 익명의 제보자가 1년 전에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네.
제보자는 이 자신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았고요. 범죄를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150만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건이 포함된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단일 언론사가 처리하기는 불가능했고요.
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에 보내졌는데 이후에 전 세계 80개국 400여 언론인들이 참여해서 금융자료를 분석했고요. 1년여 만인 어제 일부가 공개된 것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요. 앞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각국 정부들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문건을 작성한 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는 어떤 반응인가요?
모색 폰세카는 누군가 제한적인 해킹으로 문서를 빼갔고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는 점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자신들이 그동안 많은 여객기업의 설립을 도왔지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됐고 이번 문서 유출과 폭로에도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폭로 사건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폭로된 자료에는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 푸틴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부인했는데요.
네.
이번에 제기된 내용은 의혹과 추측뿐이라고 부인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러시아의 안정을 겨냥한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 전직 관리와 중앙정보부, CIA 출신 인물들이 이번 자료의 폭로를 도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매형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반응 나왔습니까?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논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또
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거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는데요. 시 주석이 이제 부패 척결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매형이 이런 의혹에 이제 연루가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는요. 이번 폭로 사태의 배후에 강력한 세력이 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중국 당국은 인터넷에 오른 관련 뉴스와 글을 삭제하고 관련 검색어의 검색도 차단하는 등 통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자료에 북한 관련 기업인의 이름도 나온다고요?
네. 북한 평양에 살고 있는 영국 출신 은행가 나이졸 코이가 지난 2006년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영국역 버진 아일랜드에 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DCB 파이낸스를 세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코이가 1995년 북한으로 가서 북한 최초의 외국계 은행인 이 대동신용은행 은행장이 됐고 이후에도 북한에 계속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면은 DCB 파이낸스가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데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미 지난 2013년에 DCB 파이낸스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요.
네.
북한 내 제재 대상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은 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서 UN 또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적된 곳들인데요. 미 재무부에 따르면 DCB 파이낸스가 이들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도왔다는 겁니다. 또 이
네.
모색 폰세카의 자료를 보면 DCB 파이낸스의 공동 대표로 기재된 북한인 김철삼이 있는데
네.
이 김철삼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면 모색 폰세카는요 2006년에 이 DCB 파이낸스의 설립을 도왔지만 2010년에 이 법률 대리인 역할을 그만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네, 베트남 보건부는요 남부 호찌민시의 3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최근에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자생적인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지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안정적인 상태고요. 가족이나 주변인 중에도 아직 감염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부분 이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인 후에 낫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이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동남아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미국 녀석이 지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2월에는 이 태국에서 20대 현지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네.
이번에 필리핀에서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동남아에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 순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들으셨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정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인 1표 원칙에 대해서 전체 인구를 기반으로 한다고 확인했다는 소식. 또 어제 벌어진 미국 대학농구 남자 결승전에서 빌라노바 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인들의 관심이 이 중서부 위스콘신 주에 쏠려 있죠.
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위스콘신 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르는데요.
네.
각 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상대 후보들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10%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3-4% 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근소한 차이로 샌더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먼저 공화당을 보면은요. 이번 위스콘신 예비 선거는 크루즈 후보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걸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크루즈 후보가 위스콘신 주에서 승리한다면 이 트럼프 후보가 오는 7월에 열리는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한층 커집니다. 반면에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누를 수 있는 후보란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될 텐데요.
네.
이 반대로 크루즈 후보가 이번에 위스콘신 주에서 패배한다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싸우기 힘들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이 반 트럼프 세력, 그러니까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위스콘신 주가 이 트럼프 선거 운동의 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 측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트럼프 후보가 불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이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는가 하면요. 또 여기자의 팔을 거세게 붙잡아서 이 폭력 혐의로 체포됐던 선거운동 본부장을 옹호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이런 최근에 손상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위스콘신주에서 뭐 주말도 반납하고 뭐 선거운동이 열중했는데요. 2008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아칸소 주지사, 또 모델 출신인 아내 멜라니아까지 이 선거 유세에 동참시켰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특히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
네.
그 점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뭐 원래 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낮았는데 그 낙태 여성 처벌 발언이 더 불을 붙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또 얼마 전에 이 부인들의 외모 그리고 또 경력을 두고 서로 비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두 후보가 여러 면에서 대립하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의견이 같다고 합니다.
네, 어떤 문제인가요?
네,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케이시 후보만 빠진다면 자동적으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후보 역시 케이시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 측은 특히 이 위스콘신 주에서 케이시 후보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케이시 후보는 대의원 수나 또 지지율 면에서나 다른 두 후보한테 크게 밀리 남기는 상황이죠.
네.
네, 뭐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오주에서만 1위를 했을 뿐인데요. 캐식 후보 반응 어떻습니까?
네, 캐식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캐식 후보는 그 누구도 이 전당대회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이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확보한 후보가 없다면 이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당 지도부가 중재를 해서 선두주자들이 아닌 다른 후보를 또 타협안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데요. 케이식
네.
후보는 자신이 바로 그 타협안 대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사람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볼까요?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위스콘신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기세를 몰아 다음 격전지인 이 뉴욕주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최근 이 민주당 경선이 벌어진 6개 주 가운데 5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또 클린턴 후보 측은 이 샌더스 후보가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이 경선 판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뉴욕과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등 이 대의원이 아주 많이 걸려있는 주에서 60% 이상 득표율을 보이면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요,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인 1표의 의미를 재확인했다는 평가인데요. 자, 먼저 이번 대법원 결정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미국의 모든 주와 시는 이 선거구를 획정할 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현행 제도가 투표 자격이 없는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만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민주선거의 핵심인 1인 1표 원칙에서 이 1인이 전체 인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권자만을 말하는 것인지 따져본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1인 1표 소송으로 불렸었습니다.
네, 자, 1인 1표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한다. 그 이런 원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으로 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도 계산해 넣을 경우 이 선거구 전체 인구는 같지만 이 유권자 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텍사스주 같은 경우 상원의원 선거구를 약 81만 1,000명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마다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수가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네.
1인 1표의 그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네, 만장일치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각 주는 선거구를 획정할 때 유권자 여부에 상관없이 이 모든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네.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판결문을 작성했는데요. 이 역사와 선례 그리고 현재의 관행이 보여주듯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주와 시의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분명히 허용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지난 1964년에 이 선거구 획정이 동일한 주민들의 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주민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를 의미하는지 유권자를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선거권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이 선거구를 나누는 현 제도가 이 엄밀한 의미에서 1인 1표제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됐던 거죠.
네. 자, 전체 인구 중에서 유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법률상으로는 투표할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와 영주권자, 불법 체류자, 그리고 수감자 등이 또 포함됩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민자인데요. 여기에는 이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도 포함되거든요.
네.
이 현행 미국 법률에 따르면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이 이 유권자 인구만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랬더라면 아마 각 주와 시의 선거구가 대폭 조정돼야 했을 텐데요.
예.
특히 이 도시 선거구는 줄어들고 이 시골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투표 자격이 없는 영주권자나 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 대부분 도시 지역에 몰려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울러 주로 이 히스패닉계든 이민자 사회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공화당 측에 유리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소수계와 이민자 사회는 민주당의 우호적인 반면에 이 시골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백인들은 공화당의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특히 이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 사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의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또 시카고와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죠.
네. 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 선거구 획정 시에 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수계 옹호단체 같은 진보적인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고요. 이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을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좀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 프로농구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네.
아, 미국에서는 뭐 대학농구 인기도 프로농구에 못지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주로 이 3월에 열리는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 이 NCAA 토너먼트라고 하는 경기는 그 열기가 워낙 대단해서 이 3월의 광란 이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요.
네.
이 경기 방식이 토너먼트, 그러니까 승자 진출제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 경기에서 지면 그대로 탈락하기 때문에 이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거의 3주에 걸친 열전 끝에 어제 이 남자 농구 최강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이 빌라노바 대학교 팀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팀을 77대 74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고 하던데요.
네, 어제 그 두 팀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벌어진 마지막 결승전에서 서로 쫓고 쫓기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경기 종료 시간을 4초 남겨놓고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마커스 페이지 선수가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74대 74 이렇게 동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이 빌라노바 대학의 크리스 젠킨스 선수가 경기장 거의 중앙에서 이 공을 넘겨받아서 그대로 공을 던졌는데 이게 골대를 통과한 겁니다.
네.
이 종료 벨과 거의 동시에 던진 이 3점 슛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 빌라노바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환호성이 대단했겠네요.
네. 아, 그런데 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경기를 앞두고는 사실 그 노스캐롤라이나 승리를 점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이번에 2번 시드를 받은 팀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NCAA 이 토너먼트에 참여한 64개 팀 가운데 기록이 두 번째로 좋은 팀이었던 거죠.
네.
사실 그 전반전은 39대 34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후반전 들어서 빌라노바가 44대 44로 동점을 만들더니 이 후반 5분 29초 정도 남겨놓고 67대 57까지 10점 차를 벌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왔거든요.
네.
이 경기 종료 직전에 다시 동점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빌라노바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죠.
네.
이 농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기가 역대 최고의 이 NCAA 미국 대학 농구 경기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말로만 설명 들어도 이렇게 흥미진진한데요. 이 빌라노바 대학교는 이 미국 동북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사립대학인데요. 이번에 처음 우승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만에 우승컵을 안았다고 하는데요. 198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앞서 이 5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승한 건 2009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NCAA가 이 대학 농구 토너먼트가 이 벌어질 때면은요. 많은 미국인이 또 우승팀을 점치면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농구의 호가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매년 우승팀 전망을 또 내놓던데요. 올해는 어떻게 우승팀 좀 맞췄습니까?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캔자스 대학교하고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가 결승전에서 만나서 노스 캐롤라이나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네.
이 빌라노바는 8강전에서 캔자스에 패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승팀을 맞추지 못했는데요. 이 당시 11살 소녀로부터 놀림 섞인 편지를 또 받았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깜찍한 여학생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농구 경기 전망은 나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여학생에게 아, 재능이 뛰어난 학생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한 답장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 제대로 맞춰보려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별렀다고 하는데 결국 또 우승팀을 맞추지 못했네요.
네, 자 남자 농구 결승전은 어제 끝났지만 여자팀 결승전은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커네티컷 대학교와 노트르담 대학교 사이에 여자 대학농구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이 오바마 대학 대통령은 커네티컷 대학의 우승을 점쳤는데요. 과연 여자팀 우승 전망은 들어맞을 것인지 오늘 밤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잭슨 5가 부릅니다. Never Can Say Goodbye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은요, 이 NGO라는 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떤 NGO가 분쟁 지역에 의료 지원을 했다, 또는 어떤 NGO가 감옥에 갇힌 인권운동가를 석방하기 위해 구명운동을 한다, 이런 소식들 들을 수가 있는데요. NGO가 어떤 단체길래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 걸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NGO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보낸 의약품과 구호품 등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We distributed 1920 tons of food.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유럽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식량과 의료품 등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저희 VOA 방송에서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들 민간단체가 바로 NGO입니다. NGO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민간구호단체 등으로 부르곤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 NGO를 시민사회조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NGO 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이나 국가 또는 국제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GO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해 조직되는데요. NGO가 관여하는 분야만 해도 인권과 환경, 구호, 여성, 종교, 의료 등 인간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NGO의 역사.
NGO는 1947년부터 UN의 협력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가 NGO를 UN과 협력하에 지역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구로 공식 인정하면서 NGO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지요. 물론 NGO는 훨씬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부터 주로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구호나 사회,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이 활동했었지요. 그리고 NGO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이후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과 전쟁 난민들을 돕기 위한 비정부 기구들이 조직되기 시작한 겁니다.
NGO의 역할.
일부 경제학자들은 NGO를 제3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에 맞먹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NGO는 정부나 민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구호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꼭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같은 테러단체들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요. 하지만 여러 나라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이면에는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과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들이 전면전을 벌일 때 후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이들이 바로 NGO인데요. 만약 NGO의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지오 현황.
국제사회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 NGO는 약 4만 개에 이릅니다. 국제 NGO를 제외하고 각 나라 안에서 자국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NGO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은데요. 인도의 경우 100만 개 이상의 NGO가, 러시아에는 27만 개 이상의 NGO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내에 약 150만 개의 NGO가 있다고 하는데요. NGO에서 일하는 사람 수가 1,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난해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보인 NGO는 어디일까요? 스위스에 본부를 둔 NGO 글로벌 제네바가 2015년 세계 500대 NGO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 NGO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Every year, more than 20,000 people for Doctors Without Borders, Médecins Sans Frontières, or MSF, from around the world are committed to providing emergency medical care and relief supplies to millions of people in distress in nearly 80 countries. 바로 프랑스의 NGO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지난 1971년 파리에서 의사와 언론인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현재 2만 5천 명의 의료진이 세계 80개국의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고 전 세계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민간 구호 활동에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있지요.
NGO의 영향력.
사실 NGO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NGO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보다 넓은 의미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후원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후원자나 후원 기업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은 NGO들은 때로 정부보다 더 신뢰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인권 변호와 연구를 하는 비영리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나 국제사면위원회로 불리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은 이제 국제기구나 정부협의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또는 외교정책을 세울 때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비정부기구 NGO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one says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We'll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We'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야, 내 차고로 무거운 상자들어 나른 게 벌써 2시간째야. 우리 그만 좀 하자, 응? 라고 하니까 제이슨은 야 이제 거의 다 했어 그냥 오늘 끝내자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아유 난 더 못하겠어.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마저 하자 라고 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그래 알았으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phrase, let's call it a da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you'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We a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Today's phrase is let's call, C-A-L-L, call it a day, D-A-Y, day. Let's call it a day. To say let's call it a day is a way of suggesting that it's time to stop doing something, usually because of tiredness. 네, let's call it a day는 되게 일을 하다, 지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죠. In today's conversation, Mike suggests that they should call it a day because he is feeling tired, especially because he has been moving boxes for a very long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We've worked long hours today, and since we're both very tired, let's call it a day.
라고 하면, 아, 우리 오늘 일을 아주 많이 했더니 지치네. 이젠 그만 좀 하자.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let's call it a day. Call it a day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아시겠죠?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e've been moving these heavy boxes into your garage for the past 2 hours. Can we stop now?
We are almost done, though. Let's just move the rest and finish it up today.
No, I can't. I'm getting tired and I don't want to strain my back. Let's call it a day and finish the rest tomorrow, please?
Fine. We'll wrap up tomorrow then.
Let's review. Let's call it a day means to stop doing whatever you are doing, especially because you've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or because of tiredness.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he may be the fac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비스 코스텔러가 부르는 She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 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For where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sh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4년 4월 5일 오늘. 한국전쟁 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80년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맥아더는 제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능력을 인정받고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후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자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전을 총지휘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초기 당시 북한군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왔습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같은 해인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군을 중국 국경까지 몰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곧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 등을 주장하다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하게 됩니다. 결국 맥아더 장군은 1951년 사령관직에서 해임됩니다. 그는 이후 미국 의회에서 무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퇴역했습니다. 1976년 4월 5일 오늘.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20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저원라이 전 총리를 애도하고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생을 인민해방을 위해 산 저원라이 전 중국 총리는 중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부인이었던 장칭을 비롯한 장춘차오, 야오원위안, 왕충원의 4인방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저원라이를 자본주의자로 몰아 그를 격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에 대항해 저원라이 총리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타도하라고 외치며 4인방을 비롯한 극좌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정부는 광장에 모인 군중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광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후에 혁명적인 행동이었다는 평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이후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등소평, 즉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